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24일 이스라엘에 군사적 우선권을 약속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군사협정을 맺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이 20년 넘게 UAE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면서도 앞으로의 목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유지하는 선에서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폼페오 장관으로부터 관련 문제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UAE와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UAE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첨단 무기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국가의 셉 에레카트 협상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영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전체를 모두가 지는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리 의원의 몸에서 독성분이 검출됐다고 독일 병원이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은 24일 성명에서 나발리 의원 체내에서 콜린세테라제 억제제 종류 물질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독성분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은 또 나발리 의원이 현재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며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나발리 의원이 독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의원은 20일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독극물 중독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일 제주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태풍은 목포 인근을 거쳐 27일 오후 황해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지난해 8월 황해도에 상륙한 태풍 링링과 비슷한 진로로 북상하겠지만 위력은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 대비를 해야 하며 특히 해안가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60여 세대의 살림집과 4만여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24일 필리핀 남부 술루주 졸로 마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14명이 숨지고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약 7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폭탄이 컴퓨터 가게 앞에 주차됐던 군용 트럭 2대 근처에서 폭발해 어린이와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공격 1시간 뒤 여성 한 명이 또다시 자폭하며 군인과 경찰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폭파하지 않은 세 번째 폭탄이 시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자 졸로 마을은 즉각 봉쇄됐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졸로 마을은 오랫동안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의 폭동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주장한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필리핀군은 이번 사건을 아부샤프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아부사야프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판매할 자국군함 4척 중한 척을 인도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은 23일 성명에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후등 중화조선소가 파키스탄 해군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위함 전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현대적인 대공무기와 센서를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책임 영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자국 건설업체가 내년까지 4개 군함을 모두 파키스탄에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피를 먹고 살아가는 모기는 말라리아, 황열병, 뎅기열, 지카열 등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을 전파하는데요. 올해 들어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 지역에도 뎅기열이 돌면서 5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 당국이 내년부터 2년 동안 약 7억 5천만 마리의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출시킨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는 살충제 살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해충 방제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이집트 순모기의 유전자 조작을 승인했습니다. 플로리다에 방출될 유전자 조작 모기는 옥시텍이라는 생명공학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암컷 모기만 알을 낳기 위해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할 때 암컷 애벌레의 생존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운반하도록 유전자가 변형돼 있다고 하고요. 대신 수컷은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지역에서 모기의 개체수를 줄여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박쥐와 물고기 등 다른 동물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이 방법은 이미 브라질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집트 순모기 개체수를 95%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살충제 저항 모기, 잡종 모기를 만들어낼 거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아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투명 마스크와 코로나 사태로 영상에 빠진 아이들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 남도는 50에서 150mm, 함경북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9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2도, 함흥 21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힐러리 더프의 노래입니다. 여기 말고는 어디에도 있기 싫다고 하는데요. Anywhere but here 들어보시죠.
Suddenly it's clea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이상설 속에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1억 명이 극빈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세계은행 총재가 경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 시위가 2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3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수도 민스크 중심가에 몰려나와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다고 하나요?
네, 벨라루스 국영 매체는 약 2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의 벨라루스 언론은 약 10만 명 정도로 집계했습니다. AP통신은 대략 15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시위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시위대가 민스크 시내 중심과 독립광장 근처에서 시위를 벌인 뒤에 인근 오벨리스크 광장으로 이동해서 시위를 계속했는데요.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가 국기를 펼쳐들고 대통령 퇴진과 자유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한때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접근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은 없었나요?
네, 경찰 차량 수십 대와 중무장한 병력이 곳곳에 이날 배치돼 있었는데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갔던 시위대도 평화적으로 해산했는데요. 앞서서 벨라루스 국방부는 시위대를 향해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힌다면 경찰이 아닌 군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습니까?
네, 외부 순찰을 나갔다가 나중에 관저로 돌아왔는데요.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헬기 이동 중에 관저 상황을 보고받고 시위대가 쥐새끼들처럼 흩어졌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관저에 도착한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고 자동 소총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시위가 2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수천 명이 체포됐다고 하죠.
네, 지난 9일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7천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과 고무탄 등을 이용해서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 명이 다쳤고요. 이 가운데 두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시위대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벨라루스 선거당국이 지난 9일 이번 대선에서 여섯 번째 임기에 도전한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 지지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는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연일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대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퇴진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시위 배후에 자신 정권을 몰아내려는 서구 세력이 있다면서 서방이 벨라루스 내정이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는 이웃나라로 피신한 상태라고요?
네,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 후보는 대선 이후에 전국이 불안해지자 신변보호를 위해서 이웃나라인 리투아니아로 피신해 있는데요. 선거가 정당하게 치러졌다면 자신이 60에서 70% 득표로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벨라루스 국민에게 투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주변 국가에서도 벨라루스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군요.
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의 3국은 30여 년 전에 벨라루스와 함께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기도 한데요. 이들 국가에서도 23일 벨라루스 국민을 지지하기 위한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현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벨라루스 국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고 벨라루스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은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지도자와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려는 벨라루스 국민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적인 시위대와 언론인에 대한 폭력, 구금자 학대 등도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벨라루스 주변국 순방에 나서는군요.
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24일부터 27일까지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를 순방한다고 국무부가 23일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문국 당국자들과 벨라루스 사태를 포함해서 지역과 국제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티하노프스카야 의원 측은 비건 부장관이 리투아니아에서 티하노프스카야 후보와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군요.
네, 아베 총리가 24일로 연속 재임일수 2799일을 달성하면서 일본 역대 최장 연속 재임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기록이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재임했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로 2798일이었습니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외종조부이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다른 기록도 갖고 있죠?
네, 아베 총리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총리직을 지냈고요. 2012년에 2차 집권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재임 중인데요. 지난해 11월 1차 집권 기간 약 1년을 포함해서 총 재임 일수 기준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장 연속 재임일수 기록을 세운 뒤에 날에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17일 이 도쿄 게이오 대학 병원을 찾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건강검진차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간 건가요?
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지난주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검사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네, 자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면서 열심히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건가요?
네, 이 건강 이상설이 지난 6월 말에 아베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을 자주 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지난달에 피를 토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 아베 총리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혈색이 창백하다 등등 아베 총리 건강을 의심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조기 사퇴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베 총리가 1차 집권 당시인 2007년에도 이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이 건강 탓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보도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광반 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일 총리를 만나고 있다면서 총리 건강 상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건강 문제 외에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6%에 그쳤는데요. 이건 2012년에 복귀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1억 명이 극빈 상황에 놓일 거라는 발언이 나왔군요.
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최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7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극한적인 가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 측이 전에도 비슷하게 경고했었죠?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도 세계은행이 이번 사태로 6천만 명이 극빈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멜페스 총리가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나빠지면 이 숫자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극빈층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멜페스 총리는 이 대유행 기간 일자리와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공급하는 공급망이 파괴됨으로써 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 이런 요인들이 사람들을 극한 가난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 기관의 수장인 멜페스 총재는 그럼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네, 가난한 나라들의 빚 상환을 밀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부채를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고 멜페스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주요 20개국 등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빚을 갚는 것을 올해 말까지 밀어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까지 빚 상환을 연기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빚을 갚는 걸 미뤄주면 그 돈을 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멜페스 총재는 부채 재조정 규모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지만 이 방안이 부채 취약한 나라들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차원에서 지원은 없었습니까?
네, 세계은행이 2021년 6월까지 100여 개 나라에 비상상황을 위한 자금 1,6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1달러 90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극빈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할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 살펴보겠고요.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차량 공유 사업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중단 위기를 모면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군요.
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고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다시 후보로 지명하는데요. 24일부터 나흘 동안 관련 일정이 진행됩니다.
나흘 동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지난 4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두 번째 임기에는 더 많은 일을 이루는 약속을 제시한다고 선거대책본부 측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약속들인지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주에 처졌던 분위기를 북돋아올리는 일정이 될 거라고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말했습니다. 남편 코네이 고문은요, 이달 말에 사임한다고 23일 오후 갑작스럽게 발표했는데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분위기가 처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백악관의 평가입니다. 음침하고 매우 안 좋은 기운을 미국인들에게 전했다고 코네이 고문이 말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기운을 치켜올리고 낙관과 희망에 대해 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화당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인들의 기운을 처지게 했다는 게 백악관의 공식 평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성나고 비관적인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21일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어둠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미국의 위대함을 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될 공화당 전당대회 구체적인 일정 살펴보죠.
네, 24일 첫째 날 전국 대의원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모여서 호명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대의원 수천 명이 전부 모이진 않고 지역별로 6명씩만 참가합니다. 이 코로나 방역 때문인데요. 이 호명 투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 곧바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지명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첫날부터 나흘 내내 전당대회 중심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CNN 등 매체들이 해설하는데요. 둘째 날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셋째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 공식 수락연설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은 마지막 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연설을 하는데요. 장소는 백악관입니다. 수락연설에 이어서 워싱턴 DC 중심지인 내셔널몰 일대에서 불꽃놀이를 진행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조 연설자들도 나옵니까?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장원 대표도 사전 녹화 연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도 연설자에 포함됐습니다. 또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연설하나요?
네, 마크 맥클로스키 씨 부부 그리고 앨리스 마리 존슨 씨가 연설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 맥클로스키 씨 부부는 얼마 전에 자신들의 저택에 접근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을 겨눠서 뉴스에 나왔던 백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존슨 씨는 여성, 흑인 여성인데요. 마약 관련 범죄로 21년 넘게 종신형을 살다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조치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민주당 쪽의 대선 관련 움직임도 살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3일 ABC 방송을 통해 방영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크게 올릴 것이다.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의 성향이 전혀 다르다. 이런 공화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가 밝힌 입장,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네,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세금도 없을 것이라고 바이든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그보다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게만 증세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일부 대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코로나 사태 와중에 막대한 수익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나는 조 바이든을 믿고 그의 균형감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언론에서 지난 예비선거 당시 두 사람이 갈등을 벌였던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건전한 정책 논쟁이었고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과거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현재 성취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방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 치료법이 승인됐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을 식품의약국 FDA가 23일 긴급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명했는데요. 중국 바이러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구할 진정으로 역사적인 발표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혈장 치료법이 어떤 건지 짚어보죠.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중에 완치한 사람의 혈액을 확보합니다. 거기서 혈장을 분리해낸 뒤 치료에 사용하는 건데요. 항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항체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의 몸에 넣어서 저항력을 갖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번 FDA 승인을 통해서 주요 제약사들의 혈장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이 코로나로부터 수많은 목숨을 구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치명률을 35%가량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장관이 설명했는데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혈장 치료의 임상 시험 결과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회복 환자의 혈장이 코로나를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 언제 투여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용량을 투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획기적인 진전에는 자료 수집이 있어야 한다고 미국 생화학 분자생물학 소사이어티 대변인이 강조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서 긴급 발표가 나온 배경을 짚어보죠.
네, 이번 발표의 시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소사이어티 측이 밝혔는데요. 발표 시점이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전날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번 발표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 어떤 내용입니까?
네, FDA의 긴급 승인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즉각 반영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당국을 상대로 상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오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긴급 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분간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앞서 법원의 유예 조치 없이는 20일 자정부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길래 영업 중단 위기까지 갔던 겁니까?
네, 앞서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의 시간을 줬는데요. 법원은 두 회사가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AB5, Assembly Bill 5, 5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B5가 어떤 법입니까?
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만드는 걸 규제하는 법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지휘권 통제를 갖고 있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직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원이 되면 의료보험과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보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는 AB5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우버가 연결해준 사람을 태우다 주고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중 일부를 우버의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이렇게 독립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정직원을 두는 대신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일명 기익경제가 확산하면서 임시직 경제에서 일하는 기익노동자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익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드러났고요. 따라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 경기 부양 안에 기익노동자들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긱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요?
네, 긱 노동자들을 AB5 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오는 11월 3일 선거일에 투표에 붙여집니다. 만약 투표 결과 이들을 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로 결정이 되면 긱 노동자들도 주법이 보장하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병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버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항소 법원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했는데요.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능력을 계속 옹호하는 한편 중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끊기지 않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 미국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나갈 자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주요 정당 전당대회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20 공화당 전당대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 24일 시작됐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공화당 후보로 뽑습니다.
When Republicans looked at possible locations to host their national convention this year,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애초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샬럿은 이전에는 한 번도 공화당 전당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발효시킨 규제 탓에 공화당은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전당대회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잭슨빌에서 열기로 했던 주요 행사들을 취소한다고 지난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결국 첫날 주요 행사는 축소된 규모로 샬럿에서 진행하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일정이나 행사는 다른 지역에서 원격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Putting on a convention is an economic windfall for a host city, which sees an influx of cash.
202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각 영웅들의 땅, 약속의 땅, 기회의 땅, 그리고 위대한 땅이란 부제가 붙었습니다. 샬럿에서 진행될 전당대회 첫날 주요 행사로는 대의원들이 정 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RNC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장소 문제로 각 주와 미국령에서 각각 6명씩 모두 336명의 대의원만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제한된 숫자의 보도지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고 대회 현장은 모두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전당대회 둘째 날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볼티모어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마지막 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설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많은 정치인도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 OSC는 최근 연방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백악관 내 대통령 거주구역이나 잔디밭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주요 정당 전당대회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20 공화당 전당대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 들려드립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Written in these walls are the stories that I can't explain. I leave my heart open but it stays right here empty for days. Told me in the morning she don't feel the same about us in her bones. Seems to me that when I die, these words will be written on my stone. And I'll be gone, gone tonight. The ground beneath my feet is open wide. The way that I've been holding on too tight, with nothing in between. Stays right here in its cage. And now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바이러스 확산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아 상대방의 표정이나 입모양에 의존했던 청각장애인들은 마스크를 씀으로써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들을 위한 특수 마스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명 마스크. 미 동부 코넬대학교에서 미국 수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브렌다 셜티 씨는 처음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당시만 해도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청각인이자 농아인인 셜티 씨는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를 쓰면서 일상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했는데요. 미국 내 4,800만 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Communication can be done without speech in many ways by using
대화는 꼭 언어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표정이나 손짓 등도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씀으로써 수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한순간에 막혀버렸다고 하네요. 청각장애인들은 특히 약국이나 상점에 갈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약사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약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os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stores, what I would say to them in terms of
셔츠 씨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말로 하는 데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라는 건데요. 왜 그 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앤 맥킨토시 교수는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자 특수 마스크를 개발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맥킨토시 교수는 입부분을 플라스틱 필름으로 처리해 사람의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개발했는데요. 이 마스크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투명 마스크라고 하네요. 맥킨토시 교수는 이미 몇 년 전에 투명 마스크를 고안해냈는데요.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The nurse, the attending doctor, anesthesiologist, and even my husband were all
수술실의 간호사와 의사, 마취과 의사, 그리고 남편까지 수술복으로 중무장을 하고는 얼굴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들의 입술을 읽을 수 없다 보니 지시하는 말에도 전혀 따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이 투명 마스크는 입 부분에 자그마한 투명창이 있어서 사람들의 입 모양을 읽을 수도 있고 표정이나 감정까지도 읽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맥킨토시 교수는 그러니까 이 투명 마스크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병원에서 꼭 필요한 용품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청각장애인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You can have an infant, a newborn there for several days, weeks, or even months.
갓 태어난 아기들 또는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안 된 아기들 가운데 사람의 미소를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이런 현상은 아기들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갖는데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4억 6,600만 명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요즘 투명 마스크는 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영상에 빠진 아이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도, 놀이터도, 극장도, 놀이공원도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들조차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이들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즉 판형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수업도 컴퓨터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여름방학이 열리는 여러 캠프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I have two kids. One is 10 and one is 12. So, and I'm no different. Like all parents.
Parents Together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달리아 하샤드 씨는 10살, 12살 두 자녀의 엄마인데요. 자신도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고 있고 또 다른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arents Together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Parents Together가 3천여 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여름 동안 자녀들의 영상 시청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데요.
It turned out that, you know, from the parents we surveyed, where
응답자의 8%가 이 자녀들이 하루에 6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게 한다고 답했다며 영상 시청 시간이 50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이들의 영상 시청 시간과 관련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영상 시간이 아예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분을 전자기기 앞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WHO는 2살에서 5살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청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영상 시간이 권고안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동부 어썸션 대학의 제임스 랭 교수는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 중인데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부모이기도 한 랭 교수는 아직까지는 너무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You shouldn't worry so much about it if you and your family recognize that this is a temporary transition period.
현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전환기라는 걸 부모가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다시 외부 활동 등을 시작하는 등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 재빨리 순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상 시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달리아 하샤드 씨는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보는 내용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The most popular platforms are non-educational. So, the most popular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대부분 비교육적인 것들이란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로 80%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채널로 꼽았고 영화 등을 보는 넷플릭스와 짤막한 영상 공유 앱인 틱톡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부모들은 물론 과학자들도 처음 겪는 이 장기간의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인한 디지털 사용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언가에 크게 감탄했을 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름다운 광경이나 풍경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멋지다. That is so cool. 또는 너무 환상적이다. That is amazing. 아름다워. Beautiful.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감동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VOA 기사 한번 읽어보면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Awe-inspiring. Awe 하면 경외심이란 뜻이죠. 그래서 awe-inspiring 하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이란 뜻이 됩니다. Something very impressive, formidable, that causes awe.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무 놀랍거나 아름다워 숨이 막히는 이란 뜻의 breathtaking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지구를 공전하는 위성은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Some awe-inspiring sights, 경이로운 전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Examples, an awe-inspiring cathedral, 경외심을 갖게 하는 성당. An awe-inspiring cathedral.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은 경외심이 들게 해. Awe-inspiring, 같은 표현으로는 in awe of가 있는데요. Be in awe of something or someone, 혹은 stand in awe of something이라고 쓰입니다. I'm in awe of her brave decision.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Awe-inspiring,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경이로운.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s alw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다북스의 Your Eyes, 당신의 두 눈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